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 동안 진행한 6조 원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서 완승했습니다.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우리 돈 약 4천억 원을 론스타에 주라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이 나온 뒤 3년 3개월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 시절 취소 신청을 냈고 승소 확률 2% 미만의 바늘구멍을 뚫었습니다. 소송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냅니다. 관가복지부동 폐단의 단초가 되기도 했던 론스타 사태의 전말 이어갑니다. 11월 19일 수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이하이의 손 잡아줘요 들으셨어요. 바람이 스산해선가 마음이 휑 했는데 노래가 정말 위로가 되네요. 영아님 외에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고 유튜브로는 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 아까 어느 분이셨죠? 저 위로 쭉 올라갔는데 직관학인님께서 그만 손 한번 잡아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고사리 같은 손 푸셔 핸접 자 손 꽉 꼭 잡은 두 손 놓지 않으면서 우리 함께 가요. 자,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오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청소 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아, 너무 잘 됐지 않아요? 제가 2022년 8월에 이 선고가 나온 당일에 광화문에 있다가 이거 갑자기 속보로 뉴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주영진 선배님하고 생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게 우리 정부가 항소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거 승소 확률이 희박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틀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잘 됐습니다. 이게 중간에 그때도 내용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이겼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연이자 이런 것들이 많이 계산이 됐는데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론스타라는 자본이 이게 금융자본이 맞나? 일본에서 골프장 사업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원래 산업자본은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못 사게 돼 있잖아요. 금산분리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얘들이 원래 산업자본이에요. 금융자본이 아니었어요. 요걸 갖고 한번 다퉈봤으면 어땠을까. 이제 와서 해보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도 참 고생 많았고요. 자, 저희들 잠시 후에 국내외 시황 보고 이 소식 포함해서 꼭 알아야 하는 뉴스 일타경제 이슈에서 정리할게요. 그리고 부동산 연구소 오늘 문 여는데 10-15 대책 나온 지 한 달. 지역별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린데요. 규제 피한 곳들은 여전히 보글보글 뜨겁게 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구리시가 상승폭이 둔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올라갑니다. 수원 권성구, 용인 기흥구 오히려 상승폭 지금 키우고 있고 규제 지역으로 묶인 노원구는 하락 전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10월에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1.19% 올라서 7년 만에 최고치로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고심리까지 자세한 내용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장 어땠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과 AI 거품 우려 속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약 1% 내외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다우와 S&P 500은 각각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투자자들의 오히려 불안감이 조금은 커지는 모습이라 이 실적에 따라서 또한 기술주 전반에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소비 심리의 척도로 여겨지는 홈디포의 연간 전망치 하향 조정도 시장 하락에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고용도 주당 평균 2,500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시장, 주식시장에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팀장님, 지금 잊을만 하면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고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면서 간밤에도 뉴욕장이 약세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하고 그때 생각해보면 거품 빠질 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닷컴 버블 때도 저는 기자였거든요. 근데 그때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한번 근거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버블 논쟁의 몇 가지 이슈 중에 한 가지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채권 발행을 굉장하게 많은 규모로 했는데 이게 뭐 크레딧 리스크를 좀 자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 10월과 11월 달에 메타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 정도고요. 알파벳은 11월 초에 250억 달러, 아마존도 약 120에서 140억 달러를 모금을 해서 즉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들이 사실 현금 창출력도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입을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 진행을 안 했던 회사들인데 왜 굳이 이자까지 줘가면서 자본 조달을 할까라는 부분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속도전이라는 거죠. 지금 보유한 현금만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 GPU 구매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과잉 투자 아니냐, 닷컴 버블의 전주다라는 이제 우려가 쏟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좀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빚을 내서라도 인프라를 깔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어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 과잉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하고 투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현재 시장이 너무도 스마트해서 이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현재 시점에서의 포인트는 이렇게 조달된 약 100조 원이 넘는 이 막대한 자금들이 어디로 가게 되겠는가라는 점입니다. 네. 즉 AI 인프라 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매출로 급격하게 연결된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빅테크의 빚, 즉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빅테크들이 일부 조정을 받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는 타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거는 빅테크 개별의 이슈라고도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규모가 지속 불가능한 수치의 투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메모리 가격 올라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전망 계속했는데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샤오미가 메모리 가격이 올라서 스마트폰 가격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플래시 뭐 계속 가격 좀 올라가게 될까요?
네, 뭐 이 부분도 저희가 몇 번 이렇게 짚어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중국 샤오미의 뭐 류웨이빙 사장이 이 메모리 가격 상승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원가 압박이 너무 심해서 휴대폰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도 메모리가 없어서 스마트폰을 못 만드니까 다른 부품 주문까지 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3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AI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의 생산 능력이 좀 집중되면서 뭐 모바일용이라든지 PC용이라든지 일본 메모리의 생산이 뒤로 밀리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구축 효과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사실 더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라인업을 보면 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더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루빈 시리즈는 베라 루빈이라고 해서 베라 CPU가 또 새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 베라 CPU에는 이 모바일용인 LPDDR DRAM이 사용되게 됩니다. 소캠이라고 해서 이 CPU 대용인 모바일 DRAM이 사용이 되고요. 추론용 GPU에는 그래픽카드용인 GDDR DRAM이 또 탑재가 되거든요. 이 HBM만이 아니라 앱뿐만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던 기존 레거시 메모리까지 AI가 빨아들이면서 연쇄적인 공급 부족 즉 쇼티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LPDDR은 휴대폰에서만 썼고요. GDDR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이밍이라든지 아니면 PC에서만 사용이 됐던 겁니다. 근데 AI 인프라에 추가로 용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그쪽으로 가야 될 물량. 사실 그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필수 수요,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교체되는 수요가 존재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수급 불균형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HBM 외에는 메모리 증설에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고,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시차가 상당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 뭐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숫자, 즉 실적은 매 분기마다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 변동성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수치를 보고 다시 시장은 자신감을 얻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장 지수 짧게 볼게요.
네, 금일도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뭐 업종별로는 중국의 한일영에 따른 반사수에 소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지수를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변동성이 커진 영향에 증시 하락이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11월 4일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어떻게 보면 7% 정도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주식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정도로 여기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챙깁니다. 일타경제 이슈,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코스피도 음전에서 양전으로 돌아섰고,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투자 분쟁에서 완승했습니다. 이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끝난 거죠?
네, 맞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두고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이 결국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이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입니다. 이로써 4천억 원에 이르는 정부의 배상 책임은 어제부로 모두 없어졌고요. 네, 정부는 이와 함께 73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론스타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환수 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이 긴 소송이 왜 시작된 거예요?
네, 지금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약 6조 원의 손해를 봤다라고 국제 분쟁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2년 전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론스타가 외환위기 이후에 이 경영난을 겪던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1조 3,800억 원에 사들이는데요. 이 당시 은행법에서는 이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인수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 금융당국이 시행령, 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을 해서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2005년에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관료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금융당국자들이 배임 혐의로, 그리고 론스타 코리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헐값 매각 의혹 관련해서 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재매각 승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는 이제 후에 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 론스타는 2012년에야 이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한 3조 9천억 원에 매각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배당 포함해서 약 5조 원 가까운 이득을 내고 나가게 됐는 건데도 앞서 원래 홍콩 HSBC에게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 재매각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에 한국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그게 이제 론스타가 주장하는 6조 원의 근거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지난한 소송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9472님께서 아니 론스타가 다른 명목으로 항소할 수 있지 않나요 하셨는데 일단 요건에 현재의 변론 계획을 구조로 한 요 소송은 단심제라 이건 끝나는 거고요. 다른 명목으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다시 하려면 그러면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논리가 나와야 하는데 기존에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다 끌어다 쓰인 마당이라 아마 다시 소송하기는 실익을 보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론스타가 새로운 중재 절차 개시하는 거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상황들 뒤집힐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증거, 새로운 논리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미 지금 쓸 수 있는 논리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했고 우리가 뭐 부분 승소한 것이 아니라 완전 승소한 거기 때문에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제 론스타가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제일 처음에 이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서 우리가 60억 달러에 팔 수 있는 거 35억 달러에 팔았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승인이 지연된 거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요 검찰 조사 받고 있었고요. 국세청 탈세 조사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유죄가 드러난다 그러면 대주주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팔 수가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요 나중에 유죄로 드러났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얘기도 했어요. 벨기에하고 한국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되어 있는데 이 론스타 주소가 벨기에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벨기에 회사 아니라는 거. 그 위장 전입 같은 건데 요것도 역시 벨기에 회사 아니다. 이게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중재재판부의 결정이라서 뭐 갖다 쓸 논리가 없네요. 다 썼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할게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가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무함마드 빈 자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인공지능, 우주, 원자력 분야 등에서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 UAE가 추진하는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9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 한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정우 대통령 AI 미래 기획수석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AI와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공급망, 그 로봇 등 피지컬 AI 등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이 석유 공급 위기가 있을 경우에는 네. 한국이 UAE 원유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원유 비축 사업 규모를 4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 그리고 원전 재생에너지 분야 등 이 제3국 공동 진출 추진에도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산 그러니까 수출할 때 같이 나가고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분야를 할 때도 좀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방산 업체에 굉장히 UAE가 관심이 많대요. 네. 그래서 22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더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쪽 보면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갔잖아요. 네. 앞으로도 관계가 좀 긴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우리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아마 그 간밤에 이거 고민한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럼 미국 금리 언제 내리는 거야? 건너뛰는 거야? 이거 고민되네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노동부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공개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통계를 보면요. 지난 10월에서 12일, 18일 이 사이 동안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직전 통계치 평균 건수가 23만 7천 건이었으니까 거의 변하지 않고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12일부터 18일 기간 동안에는 195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직전 통계치인 4주간 평균치인 192만 7천 건 대비해서 아주 소폭 오른 것으로 이제 그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연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미 노동부의 실업수당 청구 통계는 이 주간 단위 속보성 지표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나왔다가 다음 주에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또 신속하게 이 미국 고용 상황 변화를 반영한 한다는 점에서 이 월가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경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서 간밤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것 같고요. 이 미국 노동부는 이제 셧다운 사태로 이제 9월 25일 발표를 이후로 최근까지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제 간밤에 이제 사전 공지나 부연 설명 없이 10월 10일부터 18일 분 통계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한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대로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좀 12월에 이제 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노동부 셧다운으로 지연됐던 9월 고용보고서는 20일에 발표할 예정인데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발표하고 맞물려서 어떤 결과 나올지 좀 봐야겠네요. 근데 요즘에 ETF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이게 개별 종목처럼 상장이 돼 있는 펀드인데 이거조차도 폐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만 상장 폐지된 ETF가 42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달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ETF만 벌써 8개입니다. ETF가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됩니다. 이 순자산 규모가 너무 적거나 유동성, 거래가 잘 없거나 그 추적 오차, 오차가 너무 크거나 이 거래 가격 괴리율, 그러니까 이제 추종 하는 자산 대비해서 ETF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거래소가 제시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이 상장 폐지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ETF 같은 경우에 이 순 자산이 50억 원 미만이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없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ETF가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주식처럼 전액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상폐의 그 시점에 따라서 그냥 자산을 그냥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네. 청산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만약에 오일 ETF를 샀는데 지금 굉장히 오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런데 그러니까. 내년까지 버티면은 네. 예,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상폐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기다릴 기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현금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모가 작거나 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ETF 같은 경우에는 좀 대안을 찾아보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ETF가 분명히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쪽으로 알아보시고 이 상폐 ETF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종목이든 뭐 어떤 업종을 고르시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장에 뭐 시쳇말로 수급이 깡패다.
네.
사람들이 어디 많이 모여 있는지 그걸 보시고 들어가시면 큰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은행들이 이달 들어서 예적금 금리를 다시 높여서 연 3%대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다는데 대출금리는 뭐 6% 넘었으니까
네.
3%대 상품이 그래도 오랜만에 나온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신한은행이 이제 지난 17일에 이제 예금,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높였는데요.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가 연 2.90인데 우대 조건 충족하면은 0.20%포인트를 더 준다고 합니다. 우리은행도 이제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3%로 높였고요. 이렇게 주요 은행에서 금리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것은 약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은 이달에만 벌써 서너 차례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은 지금 이제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를 보면은
네.
최대 연 2.85% 정도까지 되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보다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예금 쪽으로도 이제 돈이 많이 흐르고 있다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고 이렇게 은행 예금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서예요. 이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좀 동결한 쪽으로 이제 여기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 금리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예금 금리도 좀 올라서 예금 쪽으로도 자산이 많이 좀 최근에 흘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이 어느 쪽에 포커스 두고 있는지 이렇게 막 알면 안 되는데 힌트를 그렇죠. 너무 네. 강력하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박범준님 매일 와주시죠. 고맙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 폭등하던데 컴퓨터는 오늘의 JSR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유 진짜 그래요.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 뱃속에 반도체 많이 들어있는 디바이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컴퓨터, 스마트폰, 요 칩을 넉넉하게 먹어야 되는 친구들 그런 구매 시점은 올해 안에 구입하시는 게 내년 연초보다는 저렴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가격 비교 사이트 보면은 이 조립 PC에 들어가는 이 삼성전자 DDR5 5600 16GB D램 가격이 지난 9월엔 6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개월 만에 3배 이상 올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PC 한 대 가격에서 보통 DRAM 가격이 20%를 차지하고 네. NAND 메모리는 5% 차지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DRAM이 가격의 8%, NAND가 1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가격 오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샤오미가 이미 인상했고 삼성전자도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인상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보통 해 바뀌면 딱 딱히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냥 해가 바뀌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PC 같은 거 교체 수요 있는 분들은 해 바뀌자마자 해야지 하는 분들은 올해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부동산 소식,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란 소장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10.15 네.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꽉 채워서 한 달이 지났거든요.
네.
그동안 우리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 달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제 기분은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아, 저는 한 3개월 지난 것 같아요.
3개월? 네. 아, 저보다 더 하신데. 일단 한 달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11호 대책 발표되기 전에 주간 서울의 주간 상승률이 0.54%였거든요. 상당히 높았는데 내려오긴 했습니다. 0.17%까지 내려왔는데 오. 이게 결과만 보게 되면 상승률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
효과 있는 거 아니에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데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0.54에서 0.23%까지는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0.23에서 0.19, 0.17 굉장히 내려오는 속도가 갑자기 좀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적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서울에도 25개 구가 있는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은 역시나 좀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초구는 11월 1주차가 0.16%였는데요.
네.
11월 2주차는 0.2%로 오히려 0.04%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송파구는 0.43에서 0.47%, 성동구는 0.29에서 0.37%, 분당은 0.59에서 0.58이니까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들은 의외로 이것 봐라. 이게 좀 버티네.
그러네요. 오히려 오르기도 하고.
오히려 반등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좀 억울하게 묶인 지역들 많이 안 올랐던 노원구 같은 경우는 0.03에서 0.01%로 오히려 상승폭이 축소가 돼서 조만간에 하락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좀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인천은 0.05에서 0.04%인데 11호 대책 발표되기 전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서구가 0.08%, 청라, 원당동 쪽이 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는 평택시는 마이너스 0.22%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고요. 파주시 마이너스 0.11%인데 분당, 과천시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도권 지역들도 지역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상승률의 온도 차이는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습니다.
야, 송파구도 그렇지만 성남 분당구는 여전히 0.58이니까
그러니까요.
0.6에 가깝네요.
근데 분당은 처음으로 또 규제지역으로 묶였거든요.
네.
토지거래가구역까지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게 잘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간 통계를 보니까 이게 원래는 잡으려던 지역이 여기가 아닌데
그렇죠.
왜 이 네. 지역이 빠지고 잡으려고 했던 곳은 다시 올랐을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지금 통계를 보면 그렇고요. 지금 풍선효과가 생긴 지역들을 또 보게 되면 구리시가 0.52%에서 0.33%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0.33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죠.
숫자죠.
그렇죠?
네.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도 0.25%, 수원 권선구 0.21%까지 올라갔고요. 용인 기흥구도 0.3%입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묶인 지역들은 이제 좀 억울한데 제가 어제 인천 금단신도시 다녀왔거든요. 인천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동쪽은 풍선효과가 생겨서 동탄, 구리 쪽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단신도시 가니까 의외로 이제 거래는 좀 되고 있는데 집값 가격은 아직도 작년 전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전세가 전용 84 같은 경우에 가장 인기 있는 단지가 매매 가격은 7억대인데 전세가 4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슬금슬금 작년에 3억 몇천이었는데
네.
이게 4억 5천까지 올라서
한 60% 된다는 얘기예요.
전세가율이 60% 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제 완전한 전세 시대인가, 전세가 다시 전세난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11호 대책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67 대책 때, 627 대책 때도 그렇고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전세 대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출이, 전세 세입자들이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집을 그냥 눌러 앉아서 4년 지났잖아요. 돈을 올려주더라도 살던 집에 그냥 눌러 앉아 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저렴한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저렴한 전세를 못 가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데 돈을 어거지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이 좀 부작용이라는 좀 생각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줘야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사이에 그래서 10.15 대책 이후에 한 달 동안 상황을 저희가 쭉 점검을 해봤는데 10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봤더니 큰 폭으로 올랐다. 7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통계도 나왔네요.
네네. 뭐 우리가 예상했듯이 10월이 많이 올랐다는 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통계로도 잡힙니다. 부동산 한국부동산원에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했는데요. 아 요즘 뭐 이게 최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데 네.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가 1.19%가 나왔는데 이게 9월이 0.58%였거든요. 9월도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10월이 2배 정도 오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6.27 대책 발표될 때 이제 6월 상승률이 이제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때도 0.95%거든요. 그러니까 6월보다도 오히려 10월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걸 우리가 통계 지표로도 알 수가 있고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상승률이 1.25%니까 7년 1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집값이 더 올랐다. 이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역시 구별로 보게 되면 성동구 송파구가 10월 상승도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전세 가격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성동구는 한 달 동안 3%가 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송파구도 0.29%니까 이 두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올랐다. 이거 10월에는 한정판 마케팅이 됐으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실거래가 지수의 흐름은 어때요?
일단 실거래가 지수도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시세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호가나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못 믿겠고 실제 거래된 걸 보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실거래 가격 지수입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동일 단지 동일 주택의 이전 거래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 수치인데 이것도 역시나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이 2.75% 상승. 2021년 1월 이후로 4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입니다. 뭐만 하면 이제 최대폭 상승이 나오는데 권역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강남 4구가 몰려있는 동남권이 3.85%로 실거래 가격도 역시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포 서대문이 있는 서부권이 3.11%, 성동구 광진구가 있는 동부권이 2.48%. 전반적으로 2% 이상 상승이니까 실거래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수도권 지역은 1.69% 상승이고요. 지방은 0.35%니까 역시 서울이 전국적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승률하고 실거래가 지수는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여주는 거지만 통계니까 이거는 지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가 아니라 지나간 상황을 종합하는 건데 주택 매매 심리 지수라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느냐라서 이 선행 지표잖아요.
그렇죠.
거래 전에 사람들 마음을 딱 진단하는 건데 요거는 청진기 대보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관심법으로 심리를 딱 뚫어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의 집값 향배를 그렇죠. 결정하잖아요.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 앞으로 집을 안 사게 된다는 건데 이게 소비자 심리지수거든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보냐면 전국의 152개 지역의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숫자가 10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15가 넘어가게 되면 상승 국면이라고 하고요. 95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하강 국면이라고 하는데 전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20.8. 로 상승인데 야 전국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전국 뭐 전국 점수는 의미 없다 우리 지역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울은 137.5 완전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한 번 더 심리지수에서도 잡히고요. 수도권이 127, 인천은 108.9입니다 경기도는 124.9, 비수도권은 113.2니까 재밌는 건 비수도권도 슬금슬금 11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부분이 심리지수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서울이 137.5라는 얘기는 서울 불패, 핵심 지역 불패 현상이 심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최근에 나온 정부 통계를 봐도 고위공직자 절반이 다주택이고 서울집 40%가 강남 3구에 집중이 돼 있고 이게 4급 이상 공무원하고 국회의원 등 2,581명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관료 평균적으로 두 채 가까이 가지고 있고 소유주택 30%가 서울에 있다.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공직자도 20%에 가깝다. 아니 강남구청장님은 집을 42채나 갖고 계세요?
아 진짜요? 그게 가능한가?
엄청난 통계가 나와 있는데.
42채면 엑셀로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최근 서울에서 유독 송파구 상승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아까도 숫자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데.
네.
강남 3구 중에서 송파구의 상승폭이 유독 크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일단 송파구가 모든 지표에서 모든 게 다 송파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강남 3구인데 서초구 강남구도 아니고 물론 서초구 강남구가 집값은 비쌉니다만 송파구가 상승률은 높고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송파구의 평균 매매 금액, 그러니까 평균이잖아요. 평균이 20억이 넘었습니다. 송파구가 20억 1,238만 원으로 평균이 이렇게 넘었는데 이게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17억 2,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1년 만에 몇 억이 올랐나요? 거의 한 2억 이상?
와.
2억 8천만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송파구가 최근 1년 사이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송파구가 이렇게 올랐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강남구, 서초구가 더 비쌀 것 같거든요.
더 비싸죠. 더 비싼데 네. 이제 원베일리를 비롯해서 압구정, 반포 쪽이 집값이 쭉 치고 올라가니까 송파구는 우리도 키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 강남 3구야라고 해서 키 맞추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많이 따라 붙었는데 송파구는 잠실 주변으로 해서 뭐 핵심 대장 지역도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데 엘리스 리센치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옆에 뭐 잠실 르엘이라든지 잠레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건 이 핵심 지역에서 동떨어진 지역들 있잖아요. 거여, 마천 쪽도 네. 이번에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는 우리가 송파구라는 이유만으로 규제에 묶여 있었는데 서울 전역이 묶이다 보니까 오히려 페널티가 없어졌다는 분위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떨어졌던 자곡동이나 내곡동 수서 쪽이 최근에 반등폭이 크거든요. 강남구란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다가 이제 똑같이 규제로 묶이다 보니까 또 상대적인 풍선 효과를 규제 지역 내에서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지역별로 집값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맞아요. 그 강남 서초구의 집값이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상승폭이
그러니까
송파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양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고 트리니온 분양할 때도 야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전국에 한 평당 분양가가 이제 2천만 원 시대가 됐어요. 전국 평균이?
전국 평균이 이제 3.3 제곱미터당 2천만 6천만 원인데 이제 허그가 산출을 했습니다. 이게 2천만 원 하니까 이제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게 한 평에 이제 2000.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국평이라고 하는 네. 전용 8사로 하면 분양가가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 계산을 해봤거든요. 하니까 네. 한 16억 정도. 아 16억이 아니라 한 7, 8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래서 야 이게 전국이 7억 평균이 7억이라는 얘기는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뭐 서울이 평균을 좀 끌어올린 것 같고요.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5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방에 저도 이제 분양가를 분석을 해보고 단지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지방의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중소도시들의 뭐 역 주변도 아니고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도 신축 네. 아파트들은 기본 5억 이상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억 이하 아파트 찾는 건 이제 하늘의 별따기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서울은 더합니다. 4,703만 원, 3.3제곱미터당.
네. 근데
이게 국평으로 하게 되면 16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균 또 평균이 16억이니까 역세권에 좀 살만한 주거 환경이 좋은 곳들은 뭐 20억이 넘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짐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의 평균을 올린 물건들은 이제 뭐 고가 아파트들인데 네. 최근에 레미안 트리니 원 시작 때 말씀하셨잖아요. 트리니 원이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게 평균을 끌어올렸다고 하니까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면 4,700이 아니라 5천만 원 훌쩍 넘어갔겠죠. 야. 그래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 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 그러니까 그 뭐 시멘트나 철근 자재비 인건비에 안전 또 친환경 모든 요소들이 다 가격을 올리는 요소들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게 비싸면 그냥 구축으로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신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제도 제가 금단 신도시 이제 다녀왔다고 네. 했는데 거기도 2022년 1년 정도 입주한 아파트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또 아, 나는 더 신축으로 갈래라고 해서 에? 무주택자들은 끊임없이 신축 아파트 청약만 도전을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이면 5년밖에 안 됐는데요.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도 되잖아요. 네. 무주택자들이 아, 나 전세금 올려주고 나는 계속 청약을 할래. 아. 신축 아파트만 분양을 받을래. 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축 아파트를 너무 선호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천억 로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보현님이 아유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청약이 돼도 못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셨고
그럼요.
아까 희정님도 당첨돼도 이게 뭐 대출도 안 되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월세 시대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제 서울 주택이 매매 시장하고 월세 시장으로 양분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 주택의 월세 가격도 통계를 내고 난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황이 어떤가요?
요즘 뭐 조사 결과만 나오면 항상 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주택가격을 조사했는데 월세 상승이 0.53%입니다. 2015년 7월 통계 집계 이래로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월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전세 대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사기는 힘들고 결국에 이제 월세로 이제 등 떠밀려 나가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46만 원이랍니다. 평균이.
평균이 146만 원?
네네.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월세 1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아우 강남이나 네. 마용성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평균이 146만 원이니까 2020년이 112만 원이거든요. 5년 만에 월세가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야, 지금 월급 만약에 한 300만 원 받으면 월세로 반 떼주면 생활이 되나요?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중위 소득을 보게 되면 4인 가족 중위 소득이 609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5% 정도는 월세로 나가게 되니까 야. 현실적으로 생활이 안 되고요. 609만 원 또 중위소득이니까 아주 돈 많은 사람하고 평균을 내서 그렇지 실제로 600만 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이게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죠. 우리가 집 살 때 보통 그러잖아요. 전세라는 종잣돈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올려달라 그러면 아유 내가 진짜 서러워서 내가 집 산다라고 해서 대출 받아서 집 사는데 지금 그 전략이 안 통하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점점 가고 있고 선진국으로 보게 되면 다 월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월세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어느 나라건 선진국에서 이 벌어서 직장인이 대출 없이 집 사기는 참 쉽지가 않다고는
그럼요.
하는데 우리는 단기간에 참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나저나 이 외국인이 이 사례가 너무 특이해요. 연봉이 9천만 원인데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125억 원짜리 집을 샀대요.
네.
아니 9천만 원을 한 300년 동안 모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 이게 뭐 돈이 있으니까 샀겠죠.
네.
이제 없는 돈을 살 수도 없는데 이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이분이 125억을 전액 현금으로 샀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연봉이 9천만 원인데 어떻게 샀을까라고.
너무너무 알뜰살뜰 모았나?
아 그건 아닌 것
네.
같고요. 이제 이분이 다른 소득이 있었나 봅니다. 해외에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인 것 같아요. 사업 소득이 있는데 제3국의 은행을 통해서 이제 송금을 해서 국내 은행으로 입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야 자금 원천 증빙 서류 좀 내봐라고 하니까 이분이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치기를 했다 이 말이군요.
뭐 일종의 환치기라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대대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벌렸는데 210건 거래 중에 290건이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이 됐는데 유형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래 금액. 거래 날짜를 거짓 신고를 합니다. 이게 16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요거는 과태료 처분이 되고요. 편법 증여도 있습니다. 57건인데 요거는 세금 추징이 되는데 편법 증여는 또 어떻게 하냐면 68억 원을 매수하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있는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46억을 차입을 해가지고 거래 대금을 사용해서 이제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엄격하게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잠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전략을 다시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욕심을 꾸준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 그럼요, 그럼요.
자, 끝으로 이 소식 전할게요. 최근에 서울 사는 김 부장님 나오는 한 드라마에서 억대 상가 사기 분양을 당해서 아우 보는 사람 너무 안타까웠는데 네. 이거 실제로 좀 조심해야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네. 이게 현실이고 저는 이 웹툰으로도 봤는데 너무 똑같은데 이제 딱 알아둬야 될 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파트는 그냥 어설프게 잘못 사도 10년이 지나면 올라가는데 네. 상가는 10년이 지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분양 관계자들 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문님 해외 거주하느라 라이브로 못 듣고 다시 듣기만 들었는데 휴가로 한국에 귀국해서 라이브 들으니까 반갑네요 하셨네요. 저희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남이 타주는 커피 한잔 드셔야죠. 기문님 제가 커피 한잔 보내드릴게요. 건강하게 계시다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올게요.